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흔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맞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맞는 것이고 좀 틀릴 수 있는 것은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틀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혹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가기 위함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자면은 a whole human being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정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만 딱 끄집어가지고 요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과 목적대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고 또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보면은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시잖아요. 그건 뭐 그저 사람들을 끌어모으거나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우리 육체도 회복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회복시켜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부모에게 또 뭐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도 하고 또 그 공동체에 돌려보내시면서 관계까지도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늘 배려하시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 전체로서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뭐든지 단편적인 면만 보는 것에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우리 흔히 뭐 장님 코끼리 뭐 만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 몇 명의 장님들 앞을 못 보시는 분들 보고 코끼리 갖다 놓고 설명해보라 그러면은 각자 자기가 만진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코를 만진 사람은 코에 대해서만, 다리를 만진 사람은 다리에 대해서만, 뭐 배를 만진 사람은 배에 대해서만, 귀를 만진 사람은 귀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됩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을 찾는 것, 가운데를 찾는 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것이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우리의 영혼과 관계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 본래의 목적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죠.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조용기 목사님의 삼중 축복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영과 혼과 육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되어 있죠.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다. 그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은 이게 왜곡되면은 우리가 어떤 육체의 건강이나 이 땅에서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영적인 것을 붙잡고 추구하게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잘못하면은 이제 번영신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내가 건강의 축복, 또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것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선적인 것은 아무래도 영적인 부분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실체가 존재를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영적인 것에 치중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또 너무 육적인 것에만 치중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술의 영역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을 읽고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좀 근거로 해서 또 참고해서 나눈다고 하는 사실을 좀 미리 밝혀둡니다. 사술 영어로는 위치크래프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위치 그러면은 뭐 아는 것처럼 뭐 마녀 이런 거잖아요. 마녀 사냥한다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 사용되는 이제 단어가 위치입니다. 근데 위치크래프트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뭐 마법이나 주술이나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죄 구약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포함을 합니다만은 조금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요 불순종하는 것도 사술의 죄, 거역하는 죄라 이제 사술의 죄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 책에서 위치크래프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chcraft is counterfeit spiritual authority. It is using a spirit other than the Holy Spirit to dominate, manipulate, or control others. 이게 이제 뭐 완전한 정의는 아니지만 하나의 일면입니다. 그러니까 사술의 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아닌 다른 그것이 영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의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다른 조건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또 주도하고 또 조작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가짜의 영적인 권위를 찾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사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정답은 우리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authority,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있거든요. 성령님의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늘 그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아니면은 무엇인가를 추구할 때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기보다 다른 것 돈을 쫓아간다거나 돈으로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으로 윽박질러가지고 혹은 때려가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거나 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수가 있고요 부부 간에도 그럴 수가 있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성령님의 권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술의 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것에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정적인 압박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죠. 혹은 어떤 상황이나 그런 감정에 내가 오히려 조종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감정이 찾아오거나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냥 거기에만 압도되어서 그것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 이것도 사술의 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Holy Spirit is a gentleman.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처음 곡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모든 곳에 다 계신데 왜 당신이 이리 오라 가라 뭐 그게 명령하느냐 이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이 고백과 찬양은 하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모셔드린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웰컴되는 곳에 오십니다. 웰컴 받으시는 상황 가운데 일하여 주세요. 왜? 하나님 그렇게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세요. 오셔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간구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감정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영적인 영향에 좌지우지 되도록 하지 않고 오직 진리에만 근거해서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능히 일하시고 이루시리라고 우리가 신뢰하면서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 이제 이 사술의 공격, The Attack of the Witchcraft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스팅, 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번에 어떤 한 펀치가 팍 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하나 와서 딱 쏘고 가고 그 다음에 딴 게 와서 또 딱 쏘고 가고 계속해서 연속으로 막 계속 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격을 계속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막 치명적이지 않은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고 계속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여덟 가지 단계로 일반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낙심으로 쏘고요. 그 다음에는 혼동으로, 그 다음에는 우울로, 그 다음에는 비전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그저 물러가는 것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절망하는 것으로, 마지막은 패배로 끝나도록 하는 것이 이 공격의 목적입니다. 이 과정은요, 뭐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시간에 따라서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아, 내 감정이 요동치나 보다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영적인 굉장히 전략적인 공격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공격들이 오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가 낙심이지 않습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것, discouragement라고 하는 것으로 딱 쏘게 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낙심이 찾아올 때 이때 우리는 영적인 공격을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누가 나한테 막 낙심이 될 만한 막 말을 했다거나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이 생겼어. 아, 그러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아, 낙심이 되죠. 근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마음이 낙심이 돼. 그러면은 아, 영적인 공격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평소와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그냥 갑자기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공격이 오는 것은요, 그 다음에 아마 있을 겁니다. 네, 또 넘겨주시면은. 아, 없나요? 아, 네. 이 공격이 오는 것은 다음에 공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좀 더 약하게 만들기 위한 건데 두 번째가 뭐냐? 아까 그 리스트를 다시 보여주시면 될 텐데요. 두 번째가 혼동입니다. Confusion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이 마음이나 혹은 생각에 막 혼돈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냐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분명한 것이 떨어지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의지가 약해집니다. 이러한 혼동은 낙심과 함께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오는 공격에 취약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인데 그 세 번째 쏘는 것이 바로 우울이죠. 디프레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심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낙심과 혼동과 더불어 오게 되는 것으로 참 쉽게 떨쳐버려지지 않는 그런 두려움, 이게 이제 우울증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거를 좀 심하게 어느 한 기간 동안 겪어봐서 잘 아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훈련이 부족할 때 혹은 거기에 우리가 좀 더 부주의하게 될 때 오게 됩니다. 예전에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서베이를 했더니 목사님들 가운데 그 신앙서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묵상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소에 그냥 꾸준하게 보는 목사님들과 그렇지 않는 목사님들 가운데 확 갈리더라는 겁니다. 막 우울증에 시달리는 목사님들은 평상시에 뭐 신앙서적도 잘 안 보고 뭐 묵상집도 거의 잘 안 보고 이런 분들이래요.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그런 것을 평소에 뭐 뜨문뜨문이라도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낙심이 찾아오더라도 우울감이 찾아오더라도 금세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더라는 겁니다. 신앙서적도 이러할진데 뭐 말씀을 우리가 꾸준하게 묵상하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번째 쏘는 것은 뭐냐면은 비전의 상실입니다. 이것이 이전의 모든 그 공격들, 뭐 낙심이나 혼돈이나 우울이 목표로 하는 겁니다. 이 공격이 올 때 오게 되는 증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신 일들 혹은 맡겨주신 그 일들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이 참 힘든 이유는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냥 단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면은 아 조금 쉬었다거나 아니면 이거 좀 애써가지고 극복하면 되는데 아 내가 가고 있는 방향 자체가 맞나? 이 의심이 들면은 힘이 빠져버리는 거죠.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영적 방향 감각의 상실이 따라오게 됩니다. 우울이라든지 혼동이라든지 비전의 상실이 더하여지게 올 때 되는 결과가 바로 방향 감각의 상실입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확신과 방향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나침반을 읽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 상태가 되면은 뭐 예배 와가지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게 우리한테 별 감흥이 없습니다. 어떤 설교나 가르침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 빠져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뭐 아무리 막 은혜롭고 아무리 막 설교 잘하시고 뭐 또 여기 가면은 뭐 다 뒤집어진다는 뭐 수련회를 가고 해도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쏘는 것이 바로 후퇴, 물러가게 되는 것.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일과 또 교회와 또 우리에게 맡겨진 주변의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냥 피하고 싶은, 물러가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오는 것이 절망이죠. 이렇게 우리가 물러가게 되면은 아, 그 상황 피했으니까 아, 보기 싫은 거 이제 안 볼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살겠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재빨리 깊은 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서 이런 절망, 즉 소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유혹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혹은 죽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는 대적의 공격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쏘는 것이 패배. 앞서 모든 공격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도록, 즉 패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대적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점점 약하게 만들어서 끝끝내는 낙오하게 만드는 것. 그럼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일단 최후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하나 보자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세 가지가 나오죠. 어린 양의 피로서 이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이루신 일들 위에 우리가 설 때, 즉 이루신 그 승리로부터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고 붙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패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서 이김,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ies. 우리의 증거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성경 말씀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였을 때도 예수님은 단순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적하셨습니다. 성령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칼을 통해서 대적의 공격과 속임수들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꺾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전신갑주 중에서 말씀만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죠.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비로소 경험되어지는 말씀 사건, 즉 나만의 이야기들, 나와 하나님과의 히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나의 증거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걸로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By loving not their lives even unto death.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와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전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 것을, 복음을 위해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자기 중심에 빠져 있는 정도가 우리 대적에 대해서 우리가 무기력한 정도와 비례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대적의 공격에 대해서는 점점 더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공격이 오더라도, 어떤 감정인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위에서 이야기한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죠. 마지막 때는요, 가장 영광스러운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와 승리를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나열했던 여덟 가지 그 공격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간단하게만 한번 짚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가 낙심이었죠. 낙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낙심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낙심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낙심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고 소망의 원천이고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낙심이 조금이라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아예 이 단계부터 우리는 대적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유, 좀 낙심하도록 내버려 둬요. 내가 낙심할 만하니까 좀 내가 힘들어 할게요. 이게 아니라 이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감정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온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근데 허락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인가 더 선한 것이 생기거나 선한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낙심에 대적하기 위한 성령의 열매이자 또한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낙심하기 시작했다면 무엇인가 그 영역에 있어서 믿음의 방패를 내가 내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오는 공격이 혼동이었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말하는 무질서라고 하는 것, 이것을 혼동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For God is not a God of disorder. 근데 다른 번역에서는 God is not the author of confu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싸움, 모든 전쟁과 전투 가운데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다만 훈련된 병사는 그 혼동의 상황을 어떻게 자기에게 혹은 자기의 군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유능한 군인이고 유능한 장교이죠. 혼동이 없는 싸움은 없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기라고 하는 한자 단어에 기회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위기에는 항상 기회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견고하게 서서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나의 의지, 결단력, 이것이 이런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낙심이 올 때는 아, 이 부분에서 내가 막 돈에 대해서 아, 돈이 없어가지고 막 낼 돈이 없어, 뭐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유틸리티를 내야 돈이 없어, 낙심이 와. 아,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죠. 뭐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드는 거죠. 혼돈이 찾아온대, 컨퓨전이 막 온다.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과 상관없이, 상황과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는 것, 이것이 싸우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찾아오는 공격이 우울이었죠. 디프레션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첫 번째 살인자였던 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분하여 하면 어쩜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냐, 얼굴 색깔이 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선한 일을 행하면은 어떻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얼굴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울증에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울은 낙심과 혼동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할 때 혹은 손에서 놓게 될 때 오게 되는 겁니다. 아, 너무 그 디프레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꾸준하게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해오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놓치고 있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서적, 경건서적, 묵상집이라도 꾸준하게 평상시에 보는 목사님들은 우울감이 찾아오더라도 금세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영적인 훈련을 게을리하다 보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겁니다. 뭐 어떻게 이 우울증과 우울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가? 다시금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흐름이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오는 공격이 비전의 상실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그 위기처럼 우리가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삶의 의미를 잘 못 찾겠어. 아, 너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습니까? 다시 한번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 더 본질적인 부분, 나에게서 약한 부분,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셨던 약속, 또 말씀하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꺼내어 볼 수 있는, 되새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과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고 그것을 적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되뇌일 때 우리는 다시금 뿌리를 견고하게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방향을 꼭 그대로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그런 예가 있다고 하죠. 바다에서 이제 영국 군함들이 가는데 막 안개가 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막 적이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할 수 있는 최악의 반응은 뭐냐면은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열을 갖춘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막 공격을 당하거나 기습을 당하거나 불리할 때도 다시금 전열만 재정비하면은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사령관이 어떻게 명령을 내렸냐면은 모든 그 군함에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던 그 항로를 그대로 유지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로와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방향을 모르겠고 안개가 껴여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가고 있던 그 경로와 방향을 계속 유지하고 나갈 때 그것을 뚫고 나가게 되고 공격에서 서바이벌하고 오히려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방향 감각의 상실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계기 비행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도 보면은 이제 비행 연습을 하기 위해서 오는 유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뭐 항공대학교를 나오거나 뭐 공군사관학교를 나오거나 이렇게 와가지고 필요한 이제 시간을 채워야지 파일럿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와서 자격증도 따고 그 시간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라이센스도 이제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구름이 없을 때 운전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고, 그 다음에 따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할 때 운전할 수 있는, 조종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만 있는 사람은 하늘에 좀 구름이 좀 끼고 이러면은 비행을 못 합니다. 왜? 구름이 끼거나 안개가 끼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라이센스는 계기 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패스를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비행기 사고를 당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그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가 보는 것을 착각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비행기가 거꾸로 뒤집혀 있는데도 바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 눈이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착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수평인데 실제로는 기울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땅으로 막 추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냥 평평하게 잘 날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감각의 여러 가지 그런 혼돈이 오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계기를 믿는 거예요. 비행기 계기에서 내가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은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에는 막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계기상 수평이면은 그 계기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게 괜찮은 것 같지만 계기에서 무엇인가 이상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뭔가 지금 터레인에 가까이 가고 있다, 뭔가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고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조종사라 할지라도 한 번의 실수로 사고를 당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이 계기는 무엇입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감정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뢰를 두고 나간다면은 우리의 감정이 다른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알려주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한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공격이 후퇴였습니다. 이제 물러가는 거죠. 걸프전 당시에 대다수의 그 사상자들이 민간인과 후방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내가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최전방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생각하지 않고 민간인으로 생각하고 아이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은 좀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나는 뭐 그렇게 막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뭐 그런 사람이 아직 안 됩니다. 아니요. 모든 사람이 군사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공격에 쉽게 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는 공격이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었는데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의 교제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절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그 교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사단의 공격에 취약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확실한 치료법입니다. 다시금 교회 안으로, 다시금 교제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부딪히고 뒹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일하시고 또 우리의 성숙과 성장을 일구어 가시는 거죠. 마지막 패배입니다. 앞선 일곱 가지의 모든 공격을 계속 줄기차게 또 오랜 시간 동안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완전한 패배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 앞선 모든 공격에 대해서 마땅한 내가 반응과 대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나는 이제 완전히 디핏이야, 나는 완전히 패배야, 끝이야 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 어떡합니까?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패배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로 이끄실 수 있는 도구 삼으실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9절에도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그냥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도 지난주에 완전히 한번 거꾸러뜨림을 당했거든요. 일어나잖아요. 뭐 조금 아프고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조차도 심한 고난을 당해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정도의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수도 있고 심정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 상황까지, 그런 바닥까지 내가 갔었지만 그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시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어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오늘 앞서 읽었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승리입니다. 다만 그 승리를 내가 내 삶의 순간순간 일상 가운데서 적용하느냐, 그 승리를 내가 누리느냐, 그 전리품들을 내가 수거하느냐, 그 결과 내가 더 강하고 담대하고 훈련되어진 주님의 군사로, 용사로 나아오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광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 가운데 쓰임받고 나가느냐. 누구 말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training for reigning,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reigning, 다스리기 위해서 훈련받는 기간이 이 땅에서의 시간이에요. 그저 천국 가기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지 간에 이 땅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게 잘 먹고 살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이 땅에서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예수 믿는 순간 들어가셔야죠.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쏘임이기 때문에, 공격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냥 따끔따끔 할지 몰라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패배로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까지 우리를 몰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 영적인 대적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들을 보이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7절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느냐, 살아가느냐, 그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주의 말씀대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